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성탄절을 기념하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념하는 성탄절, 오늘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념하는 성탄절에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 첫 번째 성탄절에는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빛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꽤 많았고,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많은 능력을 행하셨을 때 사실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용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우리가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 좀 필요한 일입니다. 더욱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일서 이 본문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성탄절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이 또 얼마나 의미가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일서 4장 11절부터 21절을 보시면요, 이 본문이 세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데요, 11절도 보면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하고요, 16절, 저 밑에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이런 표현이 있고요, 저기 19절도 보시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분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흘러넘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이 구주신 것을 잘 모르고 교회는 출입하지만 어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은 한번 제 이야기를 잘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에는요 종교가 많은데요. 세상 종교하고 예수 믿는 신앙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오늘 본문이 하나 언급하는 게 있는데요. 이를테면 사람보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하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그게 더 앞선다는 거예요. 세상 종교에서는요, 이를테면 사람이 종교를 만든 거예요. 이를테면 사람이 신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신의 목표, 신의 목적이라는 거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세상 종교에서는 사람이 가장 중요해요. 사람이 가장 중요. 그런데 예수 믿는 신앙에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도 들으시지만 사실상 사람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뭐가 중심이냐 하는 것이 이게 삶의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사람이 우주의 중심, 내 행복, 내 인생 혹은 내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그야말로 자아가 최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사회는요, 개인이 신이에요. 자아가 우주의 중심인 거죠. 그런데 자아가 우주의 중심이 되면요, 삶이 지옥으로 변해요. 여러분 주변에 자기가 최고고 자기가 모든 가정 혹은 직장 내지는 모든 관계 속에 자기가 중심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인생 피곤합니다. 이게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자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 살아가는 그런 과정들이요 다 지옥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아가 가장 소중한 것 아니고 혹은 내 인생, 내 생명이 가장 귀한 것이 아니다 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것도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게 있어요. 인생에는요 우리 자신 혹은 우리 인생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는 거죠.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더 귀한 가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거다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요 나를 위하여 신이 내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거거든. 신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신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세상 종교 아니고 예수 믿는 신앙에서는 내 삶의 중심, 나를 지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요 신앙에 대하여 가르칠 때 제일 먼저 가르친 것이 이를테면 지난번에 우리 대요리 문답 묵상했을 때 공부했을 때 대요리 문답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최고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답이 뭐냐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삶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허물어지면요 방황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 1년 내내 열심히 살았지만 좀 이렇게 삶이 뭐 허탈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가 뭐 이러면서 좀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고 뭐 이런 경우들 많은데 삶의 중심, 삶의 초점,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생각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 지난번에 전도서 묵상했던 것처럼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일들이 세월 지나고 나니까 야 이거 다 정말 이게 영원에 비추어 보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는 거죠. 우리 삶의 중심이 있어요. 우리 삶의 초점이 있고요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만큼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맡겨진 인생인 거죠. 스스로 주장할 수 있는 거 사실 별로 없어요. 여러분 길게 생각할 것도 없이 지난 한 해의 삶만 좀 돌아보셔도 여러분이 뭔가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사실 내 생각대로 안 된 것이 훨씬 더 많고요. 삶에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아요. 인생에는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내가 뭘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뭐 노력하면 뭐든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요 얼마나 큰 착각인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 맡겨진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만큼 사는 거고요. 그리고 인생에는 사실상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훨씬 더 많아서 삶의 초점,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결국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믿음의 조상들, 옛날 우리 어른들이 네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뭔지 아느냐? 네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거라고. 중심이 확실하면 이를테면 오뚜기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인생에 이게 중심이 확실하면 삶이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소성하게 되는 거거든요. 중심이 없으면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초점, 우리 삶의 중심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지난번 전도서에서도 지난번 전도서 12장 지난주 설교에 전도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청년의 때라는 것은 청년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청년의 때라는 것은 더 늦기 전에 지금 네가 살아 숨쉬고 있는 동안에 네가 지금 뭔가 활동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지금 더 늦기 전에 너 하나님 생각해야 돼. 네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네 인생에 하나님이 중심인 것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 삶의 주인, 우리 삶의 중심, 하나님 기억하며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결국 우리 삶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 구절에 전도서 12장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답답하고 힘든 일도 얼마나 많아요.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답답한 그런 모든 어려움을 주님이 다 헤아려 보시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거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거는요. 모든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는 최종적인 사건이에요. 세상에는요 어그러진 게 얼마나 많아요. 이게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한 일도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뭐 좋은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결과는 엉뚱하게 나타날 때도 있고요. 이 세상이요 뒤죽박죽인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답하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다 바로잡으신다는 거예요. 이 타락하고 병든 세상이 모든 어그러진 것을 하나님이 바로잡으시는 최종적인 사건, 그게 심판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다가 그냥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심판대 앞에 서면 정말 주님의 얼굴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는 인생을 위해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죠. 성탄절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그것을 기념하는 날, 그게 오늘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을 주목하는 날인 거죠. 예수님을. 그 성경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와 약혼했던 요셉을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강조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고 작정하고 계셨던 일이고, 그래서 미리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설명이 있는 것처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데, 예수님이라고 부를 때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있는 의미는 우리를 우리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예수라는 이름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별명이요,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인은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오늘 읽었던 요한 1서에서도, 오늘 보면 요한 1서 4장 13절 보시면 요한 1서 4장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고, 15절에도 보시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16절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할 때 이거는 임마누엘의 메아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한다, 이런 표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 많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세주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말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많은 표적을 행하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들이요,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많은 표적을 보여줘도 듣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무슨 구세주냐,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대항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요한복음 14장 11절 보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네가 도저히 못 믿겠다 싶거든. 행하는 그 일,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를 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맹인을 눈뜨게 하시고 못 걷는 사람 걷게 하시고 나병 환자 고치시고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시고 바다 파도 위를 걸어오시고,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데 행하는 그 일을 봐. 그리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네가 믿어야 되지 않겠니? 네가 못 믿을 이유가 뭐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 했지만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도움되는 하나님은 필요한데요,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요, 어려운 일이에요. 많은 사람이 교회를 출입하고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나한테 도움이 되는 신은 괜찮아요. 내가 필요할 때 짠 나타나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신은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중심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요, 불편해요. 그런 신은 필요 없어요. 내가 가진 위치를 강화해주고 나를 좀 이렇게 뿌듯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은 괜찮아요. 그런데요, 순종을 요구하는, 희생과 포기를 요구하는 신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불편했어요. 체면을 좀 이렇게 살려주지 않고 대접 안 해주고, 그리고 믿음을 요구하고 순종을 요구했거든요. 그러니까 너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한번 보여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무슨 구세주냐? 네가 진짜로 구세주라면 너 자신을 구원해봐. 그러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놓고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했던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럴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한몫 잡을 줄 알았어요. 사실 요한 1서를 기록했던 사도 요한조차도 그래서 어머니를 내세워가지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면 나를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야고보와 요한이 이게 형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덕분에 한 몫을 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덜렁 죽어버리니까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었겠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한몫 잡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 이게 완전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 다 허사가 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실망하고 이게 뭐냐 하고 있던 차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그 예수님 때문에 실망했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는데요,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는데 그 죽었던 예수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어요. 제자들이요 그 예수님을 목격한 거예요. 그 제자들이 요한 1서 1장 1절을 보면요, 요한 1서 1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한때는 이 사도 요한도 예수님 따라다니면 뭔가 한몫 잡을 수 있을 거다 생각했는데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많이 실망하고 자기들이 예수님 잘못 생각했구나 뭐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유령이냐, 내가 무슨 환상을 보는 거냐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져봐라, 여기 뭐 먹을 것 있느냐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함께 음식도 드시고 정말 만져보게 하시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진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은 그냥 세상에 계셨던 분이 아니고 보통 사람이 아니고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구나, 그리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보내심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구나, 우리가 그거를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눈으로 봤는데 이게 긴가민가 했는데 죽음을 이긴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만져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직접 만져봤다, 그분이 진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한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긴가민가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도요,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에 보면 사도행전 5장 33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누구 앞에 했느냐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죄 용서하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요 얼마나 엄청난 고백인지 모릅니다. 이게요 거의 한 두어 달 사이에 일어난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대부분은 다 도망갔고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일일이 심방하시면서 만져보라고, 먹을 것 있느냐고, 내가 유령이 아니고 진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 보여주셔가지고요 그 예수님을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그 제자들이요 이런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데 그 복음이 2000년 동안 전해져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우리 구주가 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왜 사람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겠어요? 지난번에 히브리서 읽었을 때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우리 혈과 육에 속했거든요. 우리가 연약한 몸을 가지고 이 타락한 세상을 허덕거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어요.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 본 적 있으세요? 갓 태어난 아기 보면 사람이 아니에요. 갓 태어난 아기를 보면 이게 뭐 꼬물꼬물하는 게 이쁘기는 한데 이게 뭐 아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머리카락도 많이 길고 요즘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눈도 뜨고 뭐 이러지만 예전에는 그러지도 않았어요. 예전에는 이 아이가 못 먹어가지고 가난한 이 같은 그런 이게 정말 요즘은 아이가 많이 자라서 나는데요. 요즘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꼬물꼬물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난 것은 진짜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신비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혈과 육을 지니고 이 땅에 오셨느냐. 죽음의 세력 잡은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로 타는 모든 자들을 풀어 해방해 주시려고. 우리가 지난번 전도서 묵상할 때 죽음에 대한 이야기 많았는데 1년의 마지막 때를 지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끝날이 오겠죠. 언젠가는 죽어요. 그렇지만 죽음은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죽음으로 끝내는 인생 아니고 영원한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6절을 보면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거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그가 범세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셨는데 왜냐하면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오신 거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고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그 속량하시는 죄값을 치르시는 죽음이었다. 그 죽음을 위하여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다. 히브리서가 그렇게 말했어요. 어제 묵상했던 말씀 보시면 요한 1서 4장 9절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 1서 4장 9절 10절 자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같은 이런 말씀을 다 암송을 좀 하면 좋겠어요. 이것이야말로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다가온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자기 목숨, 자기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농축되어 나타난 사건이다. 그렇게 말해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요한 1서가 계속 말할 때 사도 요한의 마음에 있었던 것은 십자가에 죽임당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거죠. 성탄절에 이 예수님 주목하고 이 예수님 찬송하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 거냐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성육신 가운데 드러난 사랑, 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입증된 하나님의 사랑은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오늘 요한일서 4장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죠. 우리는 육신에 거하지만 하나님이 영이시고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것이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거는 완성이 된다는 의미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말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온전히 이루어진다. 완성된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히브리서 묵상할 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이어달리기 같은 거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제 말이 아니고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는지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굽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로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긴 소개가 있어요. 그런데요,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이 있는데요. 40절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온전함을 이룬다. 그래서 아벨이든 노아든 아브라함이든 무슨 뭐 모세든 아니면 다윗이든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데요. 그 믿음의 조상들이요. 우리가 아니면 온전함을 이룰 수 없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거는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는 거는 마치 이어달리기 계주 같은 거거든요. 이게 이어달리기 계주는요. 이를테면 다섯 명 선수가 다 똑같이 잘 뛰어야 돼요. 다섯 명이 이어달리기 계주 하는데 네 명만 잘 뛰고 한 명이 어버버 해버리면 이게 지는 거거든요. 옆 사람 한번 보시죠. 잘 뛸 만한 사람이에요. 어버버예요. 계주라는 거는 선수들이 다 잘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잘 뛰었어요. 노아도 잘 뛰고 아브라함도 잘 뛰고 다윗도 잘 뛰고 그 뒤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다 잘 뛰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바통이 누구에게 주어져 있나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성도님 손에 바통이 있구만요. 이렇게 믿음의 바통이 지금 2022년 12월에는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땐 거예요. 우리가 바통을 이제 선조들로부터 이어받아가지고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바통을 가지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 거냐 해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 그 다음 세대에 이 바통을 이제 물려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버버 해가지고 그냥 제대로 뛰지 못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어달리기와 같아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온전해질 수도 있고 이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아름답게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구주로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다. 아멘! 이렇게는 해요. 그런데 그렇게 아멘만 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도 없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에 불과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거는 뜬구름 잡는 소리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뜬구름 잡는 소리나 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거든요. 행함과 진실함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 20절과 21절,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근데 요한일서에 계속 형제 형제 그러는데요, 이 형제는 피붙이가 아니에요. 신약성경이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뭐 섬기고, 신약성경이 형제를 말할 때 피붙이를 의미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 형제는 다 누구냐 하면 주로 구역 식구, 옆에 앉아 계신 분,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성도님이 제 형제시군요, 이렇게. 신약성경이 형제라고 말할 때 피붙이 아니에요. 피붙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받아 한 몸이룬 이 형제 자매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형제를 사랑하는 이것이 계명이고, 형제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돼요.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어제, 엊그제 묵상했던 요한일서 3장 16절 17절을 보시면, 요한일서 3장 16절 17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이거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뭐가 사랑이냐 하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16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옆 사람 한번 보시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줄 만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그런데요, 대부분은 목숨 필요 없어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날 위해서 목숨까지는 안 주셔도 돼요, 이렇게. 돈은 좀 주세요, 이렇게. 왜냐하면 3장 17절을 보시면, 요한일서 3장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는데 우리에게는 목숨 내놓으라고 그렇게까지는 말씀 안 하시고 적당히 형제를 위해서 돈 좀 써라, 그러시는 거예요. 물론 돈보다 목숨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분들은 이게 시험이 들겠죠, 이 말씀을 읽으면. 근데 생명보다 목숨보다 그래도 돈이 좀 더 낫잖아요. 괜찮아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저를 위해서 돈 좀 쓰세요, 이렇게. 연말이 되면 돈 좀 써야 돼요, 이렇게. 좀 어려운 사람도 좀 도와도 주고, 좀 누굴 좀 위로도 하고, 그동안 신세 진 사람 있으면 선물도 좀 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 정말 중요한 일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셨는데요, 그래서 너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적용은 죽어라 하지 않고 궁핍한 형제 위해서 재물을 조금 쓰는 것이 좋지 않겠니,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게요, 또 이게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게 궁핍한 형제라고 할 때요, 이게요, 우리 시대랑 2000년 전이 달라요. 우리 시대는 최소한 법적으로, 형식적으로는 우리 평등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래서 물론 우리 사회가 불평등이 심하고 우리 사회가 개천에서 용나기 어렵지만, 여러분 중에도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신 분 계시죠? 찢어질 정도는 아니지만 여하튼 엄청 가난했다, 내가. 손 한번 들어보시죠. 나 어릴 때 엄청 가난했다. 여러분들은 다 부잣집 출신이군요. 저는 엄청 가난해가지고요, 요즘도 제가 생각할, 우리 집사람 시집 올 때 지금 제가 생각하니까 고생을 좀 많이 시켰어요, 제가. 예. 그래가지고 우리 장모님이, 지금 돌아가신 장모님이 우리 첫 애 낳았을 때 그 부산 동대신동 와가지고요, 원래는 몸조리 조금 해주려고 오셨거든요. 사는 걸 보니까 너무 가난한 거예요. 너무 속상해가지고요, 하룻밤 주무시고 가버리셨어요. 부산에 전주 내내 오면서 울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생각하니까 조금 좀 미안해요, 우리 집사람. 어릴 때 가난했거든요. 그렇지만 괜찮. 지금 우리는 예전 어릴 때 가난한 추억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형식적으로는 평등한 사회에 살고 있어요. 법적으로는. 그런데요. 2000년 전은 아니었어요. 2000년 전에는요. 타고난 신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타고난 신분을 거의 바꿀 수가 없었어요. 신분에 따라서 재물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부자는요. 태어날 때부터 귀족, 태어날 때부터 부자, 태어날 때부터 사람 부리면서 살고 태어날 때 노예,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집, 평생 노력해도 계속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왜 궁핍하고 관계가 있겠어요? 이게 왜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초대교회 안에는요. 이 사람이 날고 뛰어도 신분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핍한 사람은요. 평생 궁핍하고 궁핍한 사람을 도울 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은요. 평생 여유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교회 안에. 이 사람은 한두 번 도와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한두 번 도와서 되는 평생 가난하다니까요. 어떤 질문이 생기겠어요? 이거를 도우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냐? 왜 나만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한두 번 도와서 괜찮으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평생 도와야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짊어지겠어요? 고린도 전서 11장을 보면 성찬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 생기는 문제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맨날 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맨날 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은 평생 가난하니까. 우리가 누구를 돕고 섬긴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질문이 생깁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냐? 왜 나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뭔가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항상 그런 이게 시험이 들어요. 시험. 왜 나만 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 생긴다니까요. 그런데 또 그런 질문이 생겨서 마음의 갈등은 있는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안 하면 또 양심의 가책이 생기는 거죠. 이게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빠져나갈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해라. 네 목숨까지는 필요 없고 돈만 좀 쓰면 돼. 언제까지 제 돈 써야 돼요? 이런 질문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요한 1서 3장 18절부터 보시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다 못해요. 우리 안에 갈등이 있어요. 사랑하고 섬기면서도 언제까지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왜 나만 해야 돼?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요. 주님이 우리 마음의 번민 갈등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특별히 착한 사람들, 특별히 착한 사람들, 특별히 마음이 여린 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열심히 하면서도 내가 더 해야 되는데, 더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책하는 분들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은요 너무 그렇게 자책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하지만 모자랄 때 많거든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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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내면 되는 거예요. 꼭 100점 아니어도 괜찮아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100점 아니어도 괜찮아요. 100점 아니어도 괜찮아요. 세상은 점수를 매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놓고 점수 매기지 않아요. 어제 성탄 전야 잔치 하는데요. 야, 진짜 재밌대요. 근데 제일 재밌는 것이 애기들이에요, 애기들. 어제는 더 재밌는 게 우리 안수 집사님들 나와서 춤춘 게 더 재밌었어요. 근데 몸짓이 대대요, 그분들이, 어른들이. 언제 한번 그거 앵콜에서 한번 다 보여드려. 어제 못 오신 분 많죠? 어제 여하튼 애 어른 할 것 없이 다 멋있었는데요. 어제 같은 날 제일 재밌는 게요. 엉뚱한 방향으로 춤추는 뭐가 이게 박자 안 맞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점수 매기는 거 아니잖아요. 저 친구가 얼마나 잘하느냐, 저 아이가 얼마나 잘하느냐. 제일 이쁜 것이요, 앞에 춤춘다 나와가지고 옆에 춤 잘 추는 친구 보고 있는 그 친구가 제일 이뻐요. 제일 귀여워요. 그렇게 엉뚱한 짓 하고 있다가 끝나면 자기 엄마한테 가서 확 안겨요. 왜냐하면 엄마는 점수 매기는 분이 아니다,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 분이다, 이걸 아는 거거든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점수 매기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뭘 열심히 해도 잘 못할 때도 있고 뭐 잘 하려고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분, 예수님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은혜 안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거거든요. 물론 어떤 자기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모는 춤 제대로 못 추고 나온 자식을 앞에 놓고 어떻게 그렇게 멍청하니 서 있을 수 있느냐 욕할 수 있지만 그거는 진짜 고약한 부모예요. 육신의 부모는 고약할 때도 있어요. 육신의 부모는 우리를 실망시킬 때도 있죠. 하늘 아버지는 아니에요. 하늘 아버지는, 육신의 부모는 실패할 수 있어도요, 하늘 아버지는 아니시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스스로 죄책감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요한일서 3장 20절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우리 형편 다 아신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 우리 형편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세요. 그러니 그분 앞에서 담대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21절에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이게 아무런 죄책감이 이게 아니고, 왜 죄책감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죄책감 없는 거예요. 어제 나와서 춤췄던 아이들이 제대로 못 췄지만 부모 품에 확 안길 때 아, 나 춤 잘 못 췄는데 이렇게 합니까? 아니고, 춤 잘 못 춘 거는 관계없어요. 그분이 우리 엄마고 그분이 우리 아빠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몇 점 이거 중요한 것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 죄의 허물을 다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다만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3장 22절에 누구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려 그러면요, 왜 내만 해야 돼? 언제까지 해야 돼? 여러분, 이런 질문 생겨요. 그럴 때 기도해야 돼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참을 수 있는 능력,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사랑이요,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사랑이 헌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요, 이게 끈기가 필요한데요, 그 끈기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 없이 사랑하면 윤리적인 사람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사람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사랑하면 남들이 볼 때 훌륭한 사람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요, 예수님 닮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짊어지신 거 쉬운 일 아니어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근심을 짊어지고 기도하시면서 몸부림치신 거예요. 사랑이요, 절대로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 사랑하려 그러면, 내 혼자 사랑하려 그러면, 언제까지 이 일을 감당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짐을 짊어지려 그러면 기도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심판대 앞에 설 거거든요. 오늘 요한일서 4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 나를 위하여 생명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분이 점수 매기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그 심판대 앞에 서면 주님이 우리를 품에 안아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할 줄 모르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요 늘 불안하고 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보시면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즘 불안과 두려움에 매여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지를 모르면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심판대 앞에 서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모르면 여러분 우리가 매사에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점수 매기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 내면의 숨은 동기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그럴 때 굳이 드러나면 안 될 비밀을 다 들춰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억울함과 온통함을 다 풀어주신다는 거죠. 그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가 심판받는 자리라는 거예요. 주님의 가장 큰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만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장차 예수님 앞에 서면 그 예수님 심판대 앞에서 가장 크고 영광스러운 사랑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며 사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도 왜 나만 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주님, 나만 할 수 있는 은혜 주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형제 사랑하는 그래서 서로를 깊이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